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주님 이름으로 저희들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의 은총의 날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감동 안에서 예배드리며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를 올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책을 읽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몇 마디 해석하며 증거하게 하시고 다 같이 기록된 책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말씀의 교훈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계심을 아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받게 하시고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이 유익이 되고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저희들 뿐 아니라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 주를 사모하며 말씀을 주님이여 함께 읽고 나누는 모두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18장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18장 압살롬의 죽음 1절부터 읽어봅시다.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어보낼세 3분지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지 1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마 형인 것 같아 보이는데 요압의 동생 혹은 형 아비세의 수하에 붙이고 3분지 1은 가드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을 나왔지요. 그래서 지금 요단 건너편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가 있는 동안에 지금 전쟁을 아들 이스라엘 군대하고 지금 다윗의 무리들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꽤 많이 따라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 군 전쟁할 수 있는 군인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3분지 1은 요압에게 3분지 1은 아비세에게 3분지 1은 이때에게 다 붙여서 그렇게 이제 전쟁에 내보내면서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너그러이 대하라. 그 말이 너그러이 대접하라는 너그러이 대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 이제 다윗을 따른 백성과 압살롬이 소집한 이스라엘 군대가 전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유다의 다윗의 무리들인 백성들은 압살롬의 목표를 이해하기 때문에 압살롬은 자기들을 죽이는 것보다 물론 다윗을 따라 나선 사람들도 믿겠지만은 다윗 왕을 처단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마음먹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가는 것을 간곡히 만류하였습니다. 왕은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명하였습니다. 6절 계속 보십시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에브라임 수풀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사륙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그 전투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동원됐겠죠. 그러나 그것은 강제에 징집된 것과 같은 동원이고, 그들이 다윗의 군대와 싸우는 것에 대한 그런 정당성을 아마 별로 느끼지 못하고 전쟁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날 러시아 군인들처럼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라 그러니까 하는데, 이런 사람들과 같이 말이죠. 그러나 다윗의 군인들은 결사적인 싸움이죠. 왕을 반역한 저 압살롬의 군대를 우리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싸웠겠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의로운 군대, 누가 의로운 군대고 누가 악한 군대지 자명하죠. 그러니까 반역자의 군대는 의로운 군대가 아니죠. 침략자의 군대처럼. 그리고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군대이겠죠. 그래서 그날 다윗의 신복들이 승리하고 사륙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에브라임 수풀 들판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빽빽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며, 압살롬이 아주 머리가 길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머리털을 1년에 한 번씩 자르는데 뭐 무게가 얼마더라, 그런 말씀이 앞에 있었죠. 그런데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매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큰 용사인 압살롬은 대단한 용사였을 터인데 그래도 이렇게 용사도 실수를 하는 모양이죠. 전쟁하니까 정신이 없는지 그런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휘날렸는지 나뭇가지에 걸려서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탔던 노새는 그냥 다름질러서 가버리고 자기만 공중에 매달리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이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악한 압살롬의 최후는 그렇게 공중에 매달린 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10절 계속 보십시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뇨? 내가 네게 은 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삼가 누구든지 나를 위해 그렇게 72년은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삼가 나를 위해, 근래의 영어 성경들도 그렇게 읽는데 누구든지 혹은 나를 위해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앞에서 그렇게 말했었죠. 다윗이 나를 위해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그런 말을 했는데, 삼가 누구든지 혹은 삼가 나를 위해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아, 참 이 요압은, 예, 왕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그러이 대하라 그랬는데 그러나 격노했죠. 이 압살롬이 감히 이 임금을 반역하다니 이 악한 자로구나. 내가 가서 그를 죽이고 만다. 그리고 쫓아간 것 같죠. 그래서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여지없이 찔렀습니다.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은 압살롬을 죽였고 압살롬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비참한 최후를, 네, 상수리 나무에 머리털로, 머리털이 걸려서, 예, 매달려서 있는 채로, 예, 심장이 찔려서 최후를 맞았습니다.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16절 보십시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전쟁을 더 할 것이 없다는 거죠. 나팔을 불어 백성들로 그치게 하니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무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전쟁이 이제 끝나고 압살롬은 큰 구덩이에, 큰 구멍에 던져져서 큰 돌무더기 속에 묻히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었다고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보면 압살롬은 아들 셋이고 딸이 하나가 있었다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러면 아마도 압살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징벌로 사고나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닌가 그런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전한 아들이 없었다 그렇게 본문은 되어 있습니다. 19절 마저 보십시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날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고하라 하며,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아무쪼록 나로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다름질하게 하소서. 요압이 가로되 내 아들아 왜 다름질하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인하여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저가 아무쪼록 다름질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이 아히마스는 기쁜 승전의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요압이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서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았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다름질하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고함해 왕이 가로되 저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저가 차차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다름질하는지라.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다름질한다 하니 왕이 가로되 저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가로되 나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말씀하되 평강하옵소서, 평강하옵소서. 아마 히브리 말은 그냥 샬롬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샬롬. 영어 성경들은 모든 일이 잘 되었나이다, All is well. 그래서 다 똑같이 번역하기를 All is well. 샬롬이라는 말을 모두가 모든 일이 잘 됐습니다, 평안합니다, 그 말이죠. 평안하게 모든 일이 잘 됐습니다, 그런 뜻으로 샬롬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무슨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는 그런 문안보다는 모든 일이 잘 되었나이다,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런 뜻같이 보입니다. 평안이니이다, 그런 말이죠. 평안이니이다, 좋은 소식이다, 평안이다, 그 말이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주셨나이다.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잘 있느냐. 거기도 샬롬 그랬어요. 압살롬이 샬롬.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하다, 건강하다, 또 잘 있다, 모든 일들이 잘 된다, 그런 다 뜻을 포괄하는 그런 뜻이 있어 보이죠. 샬롬이라는 말, 우리말의 안녕이라는 말과 아주 비슷하다고 제가 간혹 말씀드렸죠. 안녕하십니까, 그 말 속에 사실은 건강하고 또 심령으로도 평안하고 환경적인 평안이 있고 다 포함하는 그런 포괄적인, 우리말의 안녕하고 아주 비슷해. 히브리 사람들의 샬롬이라는 말이 그렇게 보입니다. 압살롬이 잘 있느냐, 샬롬이냐.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물러나 곁에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섰더라. 구수 사람이 이르러 고하되 내 주 왕께 보할 소식이 있나이다. 온 왕께서 좋은 소식을 받으소서. 영어 성경들은 좋은 소식을 받으소서, 그렇게 좋은 소식을 들으소서 혹은 받으소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샬롬 잘 있느냐, 평안하냐, 평안하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심히 요동하여, 심히 요동하여 문루에 문루로 올라가서, 문루는 성문 위에 있는 방을 가리키는 말이니, 성문 위에 있는 방에 올라가서 운이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압살롬이 원수 같은 아들이었지만 다윗은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다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의 죽음을 심히 슬퍼하였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고 싶다. 첫째로, 아버지의 은혜를 반역의 악으로 갚아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았던 배은망덕하고 불효막심하고 악한 아들 압살롬. 압살롬은 큰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털이 걸려 공중에 매어 달렸고 요압의 작은 창에 심장이 찔려 죽임을 당했다, 당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역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압살롬, 그 악한 압살롬의 최후가 그러하였, 패기만만하였던 그 반역자 압살롬은 이렇게 허무하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아, 하나님의 공의가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이놈 압살롬 내가 너를 처단하리라. 그 전쟁에 출전하게 하고 그 전쟁에서 그렇게 어처구니 없게 머리털이 상수리나무 가지에 매달리게 하고 그래서 죽는 죽음을 맞게 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참 두렵구나 깨닫게 되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 자들을 패하게 하셨고 다윗에게는 승리와 회복을 주었습니다. 큰 반역의 무리가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그 바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돌려놓으셨습니다. 그 반역을 주님께서 잠잠케 하시고 다시 다윗에게 승리를 다윗에게 회복을 다시 주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죠. 우리가 믿습니다. 그는 반역자 압살롬을 징벌하셨고 비록 실수와 흠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살려했던 다윗에게 승리를 주었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이 다윗의 실수와 부족 때문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벌이기는 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또 그 반역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꺾어주셨습니다. 경건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이 복잡한 세상, 우리는 부족하고 때때로 연약해서 하나님의 징책과 징계를 우리가 받기도 하는 세상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 중심. 다윗에게는 그 중심이 있지만 압살롬은 그런 중심이 없어요. 압살롬은 하나님 경외하는 자라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어도 죽이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고 압살롬은 음흉하게 계획을 세워서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궁리를 했으니 참 악한 자이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시고 이놈 압살롬, 압살롬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벌하시고 다윗은 긍휼히 여기 있어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고 의롭고 선하게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사십시다. 그러면 세상에는 복잡한 일들이 많고 전쟁과 같은 싸움터와 같은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늘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승리의 삶, 우리의 생애가 결국은 이겼다. 이긴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긴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대적이 되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자기는 잔꾀를 부려서 꽤 성공적인 삶을 계획하고 이루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실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 순종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승리의 길이다. 승리의 길이다. 셋째로 오늘 우리가 이 사건 읽은 말씀 속에서 다윗의 심정, 다윗은 반역자 아들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다. 그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참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다. 에이 괘씸한 녀석, 내가 너를 죽여버린다. 아버지가 화가 나면은 아들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모가 있는지를 몰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부모의 심정, 착한 부모의 심정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자기에게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려 한 반역자 압살롬이지만은 다윗의 심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 모든 아버지가 다 그런지는 몰라도 적어도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심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을 우리가 보여주는 심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구속사역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사역을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고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심령과 비슷하지 않아요. 물론 다윗의 심령이 하나님의 심령을 쫓아가겠습니까? 그러나 비슷한 다윗은 하나님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은 은혜 받은 자가 분명하구나. 그리고 그 심령을 오늘 주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시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지난 시간인가 우리가 낮에 생각한 것처럼 주일낮에 어려워 보이는 말씀이지만은 그런 말씀을 주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사건,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향하여 가지는 심정에서 엿볼 수 있는 바가 아닙니까? 와, 다윗은 은혜를 받은 자로구나. 우리에게도 저 심령이 있어서 아들뿐 아니라 누구든지 원수까지라도 내가 사랑하며 살면 좋겠다. 살아야 하겠다. 그런 우리가 깨달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움을 갖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누가복음 6장 마태복음 5장의 전통본문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 오전에 읽는 바와 같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주께서 교훈하셨거든요. 주님 어려워 보이는 교훈이지만은 주님 힘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다윗에게 주신 그 심정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는 저희들이 되고 또 전쟁터 같은 세상이지만은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삶으로 우리의 생이 승리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다윗이 반역자 아들 압살롬에게 품었던 그 마음 그를 너그러이 대하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던 그 주님 다윗의 심령을 저희에게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심령을 품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